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미 상원에 출석해 이란 핵 협상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그동안 이란에 대한 의회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해 이란과의 최종 핵 합의 때까지 참아줄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젯밤 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란과 어려운 과제를 끝낼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 최종 합의 시한까지 2개월 반의 여유를 줄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달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잠정 핵 합의에 대해 60일간 검토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를 표결에 붙이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의 협상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가 오늘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회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바디 총리는 어제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라크가 미국의 지원으로 힘을 얻었지만 ISIL에 빼앗긴 지역을 더 많이 탈환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또 테러가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 지역과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테러를 제압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ISIL이 자금 확보를 위해 석유와 골동품 밀매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예멘 사태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요르단과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후티 반군 지도자들에게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리고 수도 사나 등지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릭 알 후티와 그를 지원하고 있는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보리 표결에서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고등교육부 건물이 오늘 이슬람반군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도 모가디슈의 교육부 청사에서 총성에 이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은 무장 괴한들이 교육부 직원 몇 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 관리들은 BOA에 정보군과 아프리카 연합군이 현장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4명에서 최대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고등교육부 청사 건물에는 에너지 광물 자원부도 입주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정부군 병사 6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안드리 리센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오늘 지난 24시간 벌어진 교전으로 정부 병사 6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제 동부전선에서 소화기들을 철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서 휴전협정에 따른 중화기 철수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들이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탱크와 장갑차, 박격포 등도 추가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포로 맞교환과 경제 문제들에 대한 논의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표현의 자유 금지, 우상 숭배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국제형사재판소가 행동에 나서도록 유엔 안보리가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4월 14일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해부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 자체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요.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죠. 그런데 미국 언론이 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을 인용해서 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인의 건강보험 미가입률, 그러니까 미국인 국민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주제로 2008년부터 조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겁니다. 미국에서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던 사람들의 수가 줄었단 말인데요. 하지만 또 흑인과 히스패닉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률이 어쨌거나 올라간 이유로는요. 생각보다 보험금이 비싸지만 민간 기업의 보험금보다는 싼 이 보험금을 낼 만큼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 나아진 이유. 실업률이 오른 이유도 같은 말일 텐데요.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는 말 자주 합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률 증가 역시 경제 호전의 또 하나의 신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기획물로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6도에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은요,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다가 점차 길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로 북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고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고요. 기온은 6도에서 22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5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많겠고요. 기온 4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빌리 길만의 노래 오클라호마 골랐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Suitcase packed with all his things. Car pulls up, the doorbell rings. He don't wanna go. He thought he'd found his home, but with circumstances he can't change. Waves goodbye as they pull away from the life he's known for the last 7 months or so. She said, we found a man who looks like you, who cried and said he never knew about the boy in pictures that we showed him. A rambler in his younger days, he knew he'd made a few mistakes, but he swore he would have been there had he known it. Son, we think we found your dad in Oklahoma. A million thoughts race through his mind. What's his name? What's he like? And will he be anything like the man in his dreams? She could see the questions in his eyes, whispered, don't be scared, my child, I will let you know what we know about the man we found. He looks like you, who cried and said he never knew about the boy in pain. Because I never knew about the boy in pictures that they showed me.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흑인 용의자에게 전기 충격기 대신 총을 쏴 이 용의자를 숨지게 한 오클라호마주 예비역 보안관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암살 150주년을 맞이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미국인이 일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작년 여름부터 미국에서 이 경찰 총기 관련 사건으로 계속 시끄러운데요. 최근 이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에서는요, 예비역 보안관이 흑인 용의자를 사살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털사 지방검찰은 털사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예비역 보안관으로 자원봉사하는 로버트 베이츠 씨를 2급 살인 혐의로 13일 기소했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베이츠 씨가 올해 73살인데요. 지난 2008년부터 털사 보안관실에서 예비역 보안관직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사건이 지난 4월 2일 목요일에 발생했는데요. 네. 당시 털사 카운티 보안관실이 무기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보안관실 요원 한 명이 신분을 숨기고 이 등록되지 않은 총을 산다고 하면서 이 불법으로 무기를 파는 에릭 해리스 씨를 만납니다.
네. 그런데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 요원들 몸에 달린 촬영기에 이 당시 현장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동영상을 보면은 해리스가 총을 팔려고 보안관실 요원이 탄 차에 들어오는데요. 곧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차에서 나가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숨어있던 보안관들이 들이닥쳐서 해리스를 에어싸고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용의자를 바닥에 눕히고 또 손을 뒤로 묶으려고 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어진 해리스 씨가 강하게 저항하는데요. 그러자 누군가가 테이저, 테이저 하고 두 번 외칩니다. 네. 이 테이저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 충격기를 말하는데 네. 이 말은 테이저를 써서 용의자를 제압하라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베이츠 부보안관이 이 테이저 대신에 총을 꺼내서 해리스를 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리스가 목숨을 잃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씨가 숨지자 현지 검찰이 조사를 벌였고요. 결국에는 이 총을 쏜 로버트 베이츠 씨를 과실 혐의를 포함해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네. 이 베이츠 씨가 총을 쏜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이게 순전히 실수로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손에 테이저 같은 줄로 알고 쐈는데 그게 총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보안관실, 그러니까 쉐리프국이나 보안관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하는 직종인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쉐리프를 바로 보안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안관이라면 옛날 이 서부시대 영화에 나오는 법 집행관을 떠올릴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보안관은 이 한국이나 북한으로 치면 군에 해당하는 이 카운티에서 치안 업무를 맡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 이 법원과 구치소의 치안 유지와 이 범죄인 이송 같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찰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네, 이 미국에서 경찰은 이 행정구역으로 분류를 하면 보통 시를 시리를 업무 구역으로 합니다.
네.
또 이 시 경찰을 맡은 책임장은 보통 지장이 임명하는데요. 하지만 쉐리프국, 그러니까 보안관실 책임자는 주로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뽑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번에 사고를 낸 로버트 베이츠 씨는 그러니까 정식 보안관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비역 보안관인데요.
네.
이건 그냥 자원봉사자로 정식 보안관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보안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일정 정도 받고 정규 보안관들의 업무를 돕는 사람들인데요.
네.
당연히 자원봉사직이니까 돈을 받지는 않고요. 이 베이츠 같은 예비역 보안관이 오클라호마주에만 4천 명 그리고 미 전역에 약 4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최근에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시에서 이 경찰이 도망가던 흑인을 총으로 쏴서 살해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사건을 또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기소된 로버트 베이츠 씨의 변호인 측은 또 이런 상황이 상당히 불만이라고 합니다.
네. 왜 여론 재판이라도 당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작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벌어진 이 경관 총격 사건 때 탓에 이 미국 안에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에
네.
자신의 의뢰인인 베이츠 씨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베이츠 씨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순전히 실수였고 정당화될 수 있는 살인이었는데 베이츠 씨가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전에도 미국 안에서 이번 사건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전기 충격기 대신에 총을 쏜 교통경관이 살인죄로 기소됐었는데요. 하지만 배심원들이 혐의를 낮춰서 우발적인 살인으로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로버트 베이츠 씨에게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미국 일자로 4월 14일은요. 미국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날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러햄 링컨이 저격당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14일이 링컨이 저격당한 지 150년이 지난 날입니다.
네. 링컨 대통령이 150년 전 이날 이곳 워싱턴 DC에서 저격을 당했죠.
네. 링컨 대통령이 당시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부인과 함께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에서 남부를 지지했던 존 윌크스 부스가 뒤에서 쏜 총에 머리를 맞았고요. 결국 이튿날 오전 7시경에 숨졌습니다. 이로써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암살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죠.
네. 자, 링컨 대통령이라면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죠.
물론입니다. 링컨은 미국이 한창 노예제도 문제로 갈려서 시끄러울 때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이 결국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북부가 내전을 벌였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이죠.
네.
전쟁 기간에 링컨은 북부 연방 진영 대통령으로 전쟁을 이끌어서 결국 남부연맹을 물리치고 4년에 걸친 참혹한 내전을 끝냅니다. 또 링컨 대통령은 전쟁 기간에 노예를 해방한다는 선언을 발표해서 미국 안에서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도를 끝장을 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링컨 대통령 결국 암살됐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인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주저없이 꼽을 만큼 링컨 대통령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링컨 암살 150주년이라면은 여기저기서 또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15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던 포드 극장이 아직도 이 워싱턴 DC에 있는데요. 14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종일 추모 전시, 촛불 추모식, 그리고 역사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또 링컨 대통령이 숨진 15일 오전 7시경에는 이 내셔널 성당 같이 워싱턴 DC 안에 있는 모든 성당과 교회당이 또 조종을 울립니다.
네.
그리고 이곳 DC 안에 있는 몇몇 박물관이 링컨 관련 전시회를 열고 있고요. 또 150년 전에 링컨 시신을 싣고 워싱턴 DC를 출발한 장례 열차가 12개 도시를 돌아서 링컨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도착했는데요. 또 이걸 재현하는 행사가 4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여러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미국인이 많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정 소속 노동연구 교육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네.
보고서는 최근에 미국 실업률이 꾸준히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런 사람들의 4분의 3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일은 해도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형상은 결국에는 이 납세자들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맥도날드나 월마트 같은 대형 업체나 아니면 아주 작은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까지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주정부, 우리 연방정부가 네 가지 핵심 빈곤 지원 프로그램에 쓰는 돈이 연간 $1,500가 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네.
예, 또 코네티컷이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대기업이나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걷어서 이 돈으로 생활이 힘든 저임금 근로자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기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DC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가 조금 넘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매점이나 속성 음식점 그리고 가정 관련 일 같은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5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최저임금이 적어도 $15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5일 이 수요일을 $15를 위한 투쟁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PGA 투어, 프로 골프 리그 알아보도록 하죠.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에요. 미국의 조던 스피스 선수가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자, 이제 만 21살인 젊은 선수고요. 여러 기록까지 세워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자, 골프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또 골프 애호가로 알려져 있고 한인들도 골프를 많이 치는데 부지영 기자도 골프를 치십니까?
아, 네. 저는 좀 배우다가 포기했습니다.
네.
그 야구처럼 날아오는 공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공을 치는 건데 그 공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저도 골프를 네. 치진 않는데요. 예, 골프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좀 너무 재미있는 거다, 중독된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미로 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사업상 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골프를 한번 치려면은 또 서너 시간 걸리니까 여러 사람이 골프를 치면서 사업 얘기도 하고 뭐 관계도 돈독하게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북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해서 골프를 꺼린다고 하죠?
네, 하지만 요즘에는 그 북한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골프장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골프 치는 사람도 느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네.
이 북한 골프장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골프 규칙은 같지만 용어가 달라서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용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한국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이 북한에서도 이 영어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일부는 번역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 타격대에 나가서 공알 받침에 공알을 놓고 긴 나무채로 칩니다. 잔디 구역으로 잘 나가야 하는데 모래 방해물에 잡혔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요.
네, 감은 오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그 한인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티잉 그라운드에 나가서 티에 공을 놓고 우드 드라이버로 칩니다. 페어웨이에 떨어져야 하는데 벙커에 빠졌네요.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한국식이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자, 골프를 안 쳐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티잉 그라운드, 그러니까 출발점에 가서 티, 작은 받침에 공을 올려놓고 우드 드라이버, 나무로 만든 채로 칩니다.
네.
페어웨이, 잔디밭에 떨어져야 하는데 벙커, 모래함정에 빠졌네요.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아마 골프 경기 방법을 알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 골프는 그 탁구공과 비슷한 크기의 작은 공을 갖고 하는 운동이죠. 이 공을 놓고 나무나 쇠로 만든 긴 채로 연달아 쳐서 정해진 홀, 그러니까 구멍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공을 몇 번 쳐서 구멍 안에 집어넣느냐, 이 공을 친 횟수를 겨루는 건데요. 타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을 적게 칠수록 좋은 건데요.
네.
골프장을 보통 골프 코스라고 부르는데 한 코스가 한 18개 홀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 타나 두 타만에 도달할 수 있는 짧은 홀이 있는가 하면요. 세 타에서 다섯 타만에 돌아갈 수 있는 긴 홀 등 18개 다양한 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코스를 만드는데요. 중간에 물웅덩이나 모래함정 같은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나죠.
네.
그래서 공을 멀리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내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타가 기준인 홀에서 4타 만에 공을 집어넣으면 파라고 하고요.
네.
3타 만에 넣으면 버디, 2타 만에 넣으면 이글, 1타 만에 넣으면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홀인원은요, 실력보다 좀 운이 따라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이 골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핸디캡이 몇이다, 싱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골프는 18개 홀을 72타, 72타 만에 마치는 것이 그 표준인데요.
네.
이 어떤 사람이 보통 90타를 친다. 그러면 이 90타에서 72타를 뺀 18개가 핸디캡이 되는 겁니다. 이 싱글은 이 핸디캡이 10개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일반인이 싱글을 치면은 뭐 아주 잘 치는 거고요. 이 프로 선수들은 72타 아래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골프 경기 중계를 할 때 보면은요, PGA 투어 경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PGA 투어, 프로 골프 리그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PGA, 프로 골프 연맹하고 그 PGA 투어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서로 다른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골프 경기의 대부분은 PGA 투어 경기입니다. 이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겨루는 대회죠.
네.
반면에 PGA는 그보다 뭐 한 단계 아래 지역 골프 선수들, 지방 골프 선수들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론 이 PGA에서 PGA 챔피언십 같은 그 큰 대회를 주최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PGA 투어가 이 프로 선수들의 토너먼트 대회 운영에 주력한다면요. PGA는 청소년 골프 선수들을 양성하고 지방 아마추어 선수들과 골프 선수들이 겨룰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PGA 투어에 나가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네,
일단 나이가 18살 이상이어야 하고요.
네.
PGA 투어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 PGA 투어 카드는 일종의 회원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PGA 투어에서 운영하는 하위 대회에서 25위 안에 들어가는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단 PGA 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상금 순위에서 125위 안에 들어야만 이 PGA 투어 카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양용훈 선수 같은 경우 한때는 그 대회에서 우승컵을 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을 끝으로 PGA 투어 참가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최경주 선수라든가 케빈 나 선수라든가 뭐 한인 선수들도 PGA에서 많이 뛰고 있는데요.
네네.
아, 특히 여자 대회 LPGA는요. 한인 선수들끼리 결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PGA와 또 LPGA가 별개의 단체이긴 한데요. 이 여자 프로 골프 리그를 LPGA라고 하죠. 네. 그런데 그 세리키츠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세리의 아이들, 박세리 선수의 이름을 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1990년대 말에요. 한국의 박세리 선수가 LPGA 대회를 휩쓸면서 한국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 골프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됐고요. 나도 박세리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그때 골프를 배우고 시작한 아이들을 세리키즈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네. 2008년을 전후로 해서 그 세리키즈들이 활약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신지혜 선수, 박인비 선수, 뭐 최나연 선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LPGA 상금 순위를 보면 10위 안에 한국 선수들이 6명이나 올라 있는데요. 이 한국계 뉴질랜드 선수인 리디아 고 선수까지 합치면 모두 7명이나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골프 대회는 또 상금이 많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LPGA 2위인 그 리디아 고 선수 같은 경우 올 시즌의 그 누적 상금이 6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수들 대회인 PGA 투어는 이보다 상금이 훨씬 더 많은데요.
네.
이 미국의 조던 스피스 선수가 이번에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상금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시즌에 10개 대회에 출전해서 거의 500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을 벌어들였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상금만이 아니죠.
네.
또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선수들은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을 받게 되고요. 광고 등에 출연해서 수백만 달러의 부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빈부 격차도 좀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PGA 상금 순위 최하위 선수를 보니까 4개 대회에 출전했는데 6천 달러도 채 벌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골프 하면은 많은 사람이 미국의 타이거 우즈 선수를 떠올렸죠.
네.
이 타이거 우즈 선수가 부상 때문에 한동안 쉬다가요. 이번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하면서 또 관심을 모았는데요. 안타깝게 공동 17위에 머물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우승한 조던 스피스 선수가 타이거 우즈 선수와 많이 비교가 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많은 점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뭐 타이거 우즈 선수의 나이가 뭐 거의 40 가까이 됐지만 이 1997년에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네.
당시 만 21살이었는데 지금 스피스 선수가 바로 만 21살입니다.
네.
타이거 우즈 선수가 뭐 스피스 선수보다 5개월 좀 어리긴 했습니다.
네.
또 우즈 선수와 스피스 선수는 우승 점수도 같았는데요. 이 PGA 투어 대회는 보통 나흘 동안 대회를 계속해서 점수를 합산하는데 우즈 선수나 스피스 선수나 18언더파 270타를 쳤습니다.
네, 18 언더파가 대회 기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스피스 선수는 대회 마지막 홀에 들어갈 때까지 19 언더파였습니다. 그래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할지 모른다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홀에서 실수하면서 우주 선수의 기록과 동률을 이루는데 만족해했습니다.
네, 아직 시즌이 남았으니까요. 스피스 선수가 앞으로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스터스 대회는 흔히 메이저 대회라고 부르는 4대 주요 대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열리는 대회입니다. 6월에 US 오픈 전미 골프 대회가 열리고요. 7월에 오픈 챔피언십, 8월에 PGA 챔피언십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자 골프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잭 니클라우스와 타이거 우즈 선수 등 5명뿐입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PGA 투어 프로 골프 리그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막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She's always a woman 들어보시죠.
She can kill with a smile. She can wound with her eyes. And she can ruin your faith with her casual lies. And she only reveals what she wants you to see. She hides like a child,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She can lead you to love, she can take you or leave you. She can ask for the truth, but she'll never believe. And she'll take what you give her as long as it's free. Yeah, she steals like a thief,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Oh, she takes care of herself. She can walk.
if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Oh, and she never gives out. And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And she'll promise you more than the Garden of Eden. And she'll carelessly cut you and laugh while you're bleeding. But you'll bring out the best and the worst you can be. Blame it all on yourself, 'cause she's always a woman to me. Ahead of her time. Oh, and she never gives out. And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She is frequently kind and she's suddenly cruel. But she can do as she pleases. She's nobody's fool. She can't be convicted, she's earned her degree. And the most she will do is throw shadows at you,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이 영국이 북미 대륙에 처음으로 건설한 영구 정착지 제임스타운과 관련 있는 영화 포카혼타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 다른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인 18세기 중반 북미 대륙 식민지를 놓고 프랑스와 영국이 원주민들과 합세해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과 사랑을 그린 영화 라스트 모히칸입니다. 영화 라스트 모히칸은 마이클 만 감독이 지난 1992년에 만들었습니다.
때는 1757년 북미 대륙 식민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지배권을 두고 3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원주민 모히칸족 출신 남자 3명이 미국 동부 허드슨강 서쪽 지역에 나타난다. 이들은 모히칸족 출신인 칭가추구크와 그의 친아들 운카스, 그리고 주인공인 나다니엘이다. 나다니엘은 백인이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고 그런 나다니엘을 칭가추구크가 입양해 키웠다. 이들 세 사람은 숲속에서 커다란 사슴을 사냥한 뒤 사냥감을 들고 친구 캐머런 부부가 사는 오두막을 찾는다.
So what is it, Jack? What brings you here?
French and Indian Army are heading south out of Fort Caroline to war against the British. I'm helping raise New York's militia to fill the Crown's levy.
캐머런의 오두막에서 나다니엘 일행은 또 다른 친구인 잭을 만났습니다. 잭은 나다니엘에게 민병대를 모아 영국군에 가담해 프랑스군과 싸울 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다니엘의 친구 잭이 참가하려는 전쟁은 바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인데요. 그런데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미국 노스 이스턴 대학교 역사학과의 윌리엄 파울로 교수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가 북미 대륙의 패권을 다툰 전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Well, certainly back before the war began, there was this vast continent called North America.
전쟁이 나기 전에 엄청나게 넓은 북미 대륙의 북반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의 캐나다 지역은 프랑스가 그리고 지금의 미국 북동부 지역은 대개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 나라는 당시 유럽 대륙에서도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식민지인 북미 대륙에서도 각자 영역을 넓히면서 부딪히게 되는데 결국 북미 지역 지배권을 두고 마지막으로 맞붙은 전쟁이 바로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7년이나 이어지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을 촉발한 사람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인데요. 다시 윌리엄 파울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The spark that set this was a land dispute.
시작은 영토 분쟁이었죠.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의 미국 피츠버그 근처 알게메니 서쪽 지역을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가운데 식민지 버지니아 총독이 젊은 민병대 대령인 조지 워싱턴을 이 지역에 보내서 프랑스인들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대령은 프랑스군과 싸우다가 져서 결국 항복하는데요. 프랑스인들이 조지 워싱턴 대령이 이끄는 민병대를 버지니아로 쫓아내면서 결국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John Cameron,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Mohawk got no quarrel with Les Français. Traded furs with Les Français. Now Les Français bring Huron, Ottawa, Abenaki onto Mohawk land.
다음 날, 존 캐머런의 농장에 영국군과 모하크족이 원주민들을 찾아온다. 이들은 민병대를 모으려고 농장에 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모하크족 주장은 영국군에 가담해 프랑스와 싸우겠다고 말한다.
His Majesty King George II is very grateful for your support. It would be enough to remind you all that France is our enemy.
이때 영국군 장교가 나서서 프랑스가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전쟁에 나서기를 꺼리는 주민들에게 말한다. 영국군 지휘부는 프랑스군에게 포위된 윌리엄 헨리 요새 민병대를 보낼 셈이었다. 이들의 뜻을 알아챈 민병대 지도부는 지휘관인 웹 장군을 찾아가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공격받으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전투가 치열한 헨리 요새로 향한다.
Major Duncan Haywood reporting, sir, en route to Fort William Henry and Baring dispatches.
이런 가운데 던컨 헤이워드 소령이 영국군 군영에 들어옵니다. 웹 장군은 헤이워드 소령을 윌리엄 헨리 요새로 배속시키는데요. 헤이워드는 헨리 요새의 지휘관인 멀로 대령의 딸 코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인 코라는 여동생 앨리스와 웹 장군 진영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헤이워드는 코라 자매와 얼마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헨리 요새로 향합니다. 한편 이들 일행이 길을 떠날 때 멀로 대령이 보낸 모하크족 원주민 마구아가 길을 안내합니다. 헨리 요새로 가던 헤이워드 소령 일행은 도중에 휴론족 원주민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군 일행을 인도하던 마구아가 문제였습니다. 마구아는 모하크족이 아니라 당시 영국군의 적이었던 휴런족이었던 것입니다. 마구아는 신분을 숨기고 모하크족 행세를 했고 자신의 부족과 내통해 헤이워드 일행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런족에게 습격당한 영국군은 모두 살해당하고 헤이워드와 코라 자매만 남습니다.
모두 죽고 헤이워드와 코라 자매만 남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마침 부근을 지나던 친가 추구크 삼부자가 도움을 준다. 이들 세 모이카는 놀라운 솜씨로 휴론족 공격자들을 모두 물리친다. 이어 이들은 살아남은 백인 세 사람을 헨리 요새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난다.
Ottawa to France.
What did you say?
news.
그런데 나다니엘 일행은 헨리 요새로 가는 도중에 들린 친구 캐머런의 농장에서 참혹한 장면에 직면한다. 바로 오타와 원주민과 프랑스인들이 농장을 습격해 캐머런 가족을 모두 죽이고 농장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코라가 죽은 사람들을 모두 묻어주자고 하지만 나다니엘은 추적자들에게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서 현장을 그대로 남겨두고 갈 길을 재촉한다.
슬픈 마음을 안고 캐머런 농장을 떠난 나다니엘 일행은 밤에 묘지 근처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때 원주민들과 프랑스인들이 추적해 오지만 근처에 묘지가 있는 것을 본 원주민들의 요구로 프랑스인들이 모두 물러갑니다.
Where's your real family?
They buried my mom, pa, and my sisters. Chingachgook family with two French trappers raised me up as his own.
위기를 넘긴 나다니엘과 코라는 한밤중에 비교적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나다니엘은 자신이 어떻게 모히칸 원주민의 양자가 됐는지 설명하고 별과 관련된 아름다운 원주민 신화를 코라에게 들려줍니다. 나다니엘은 별이 하나하나가 사람의 영혼이라면서 희생된 캐머런 가족과 자신의 부모님도 하늘에 있는 별이 됐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코라는 맑은 영혼을 가진 나다니엘에게 점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다시 길을 떠난 일행은 드디어 윌리엄 헨리 요새에 다다른다. 그런데 이들이 보게 된 장면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다. 프랑스군은 원주민들과 합세해서 요새를 포위하고 대포를 써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었다. 엄청난 병력으로 포위하고 있는 프랑스군을 피해 나다니엘 일행은 요새로 몰래 들어간다.
포탄이 비같이 떨어지는 요새에서 두 딸을 만난 멀로 대령은 사람을 보내서 요새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왔느냐고 타박했습니다. 그러자 두 딸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멀로 대령은 원주민 마구아 편에 연락을 보냈는데요. 마구아가 일부러 요새에 오지 말라는 멀로 대령의 말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오늘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에서는요. 영화 라스트 모히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영화를 보면 이 원주민 부족들이 영국과 프랑스 편으로 갈려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주민들이 왜 이렇게 편에 갈려서 서로 싸웠던 건가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역사학자 윌리엄 파울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죠.
For the most part, the Native Americans tended to favor the French.
사실 원주민들은 대개 프랑스인들과 더 사이가 좋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는 했지만 원주민들을 지배하기보다는 원주민들과 장사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영국은 프랑스인들과는 달리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원주민이 프랑스 편을 든 건 아닙니다. 프랑스인의 불만을 품거나 부족 사이의 적대 관계에 따라서 영국 쪽에 붙은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정우 기자,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네, 다음 주는 영화 라스트 모히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빠진 주인공 나다니엘과 코라가 요새를 탈출해서 영국군 진영으로 향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로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a dozen입니다. Today we'll be learning about what dime a dozen means. Then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John and Mary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네, John and Mary에게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비싸게 20불을 주고 머리빗을 살 필요가 없지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Mary가 Why not? I really need it. 왜? 나 정말 필요하단 말이야 라고 하자 John은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저쪽 아래 상점에 그런 빚은 아주 많아. Come on, I'll show you.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D-I-M-E. Dime. A dozen. D-O-Z-E-N. Dozen. Dime a dozen입니다. When you say something is a dime a dozen, it means that there's a lot of it. Dime a dozen은 값이 싸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dime은 10전이고 dozen, dozen은 숫자 12입니다. 물건 12개를 10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싼 셈이죠? 이렇게 싼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dime a dozen입니다. 보통 종이돈, 그러니까 지폐보다 동전을 주변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This is a common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이렇게 동전처럼 주변에 흔하게 있는 물건들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해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개껍데기죠? 내 친구가 Look, I found seashells. 여기 봐, 내가 조개껍데기를 찾았어 라고 자랑하는 듯 말하면 Those are dime a dozen. Those are dime a dozen. 바닷가에 흔하게 조개껍데기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Today's phrase, dime a dozen. Something that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Dime a dozen.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have a great day.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토토가 부릅니다. 로자나 골랐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5년 4월 14일 오늘. 미국의 제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한 극장에서 저격범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5일 전 남부군이 북부군의 항복, 사실상 남북전쟁이 끝나자 머리를 식힐 겸 연극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날 링컨 대통령에게 총을 쏜 사람은 존 윌크스 부스였습니다. 부스는 연극 배우 출신으로 공공연하게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링컨을 비난해왔습니다. 앞서 부스는 몇 차례에 걸쳐 링컨 대통령을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1865년 오늘 대통령 암살을 기도한 것입니다. 부스는 링컨 대통령의 머리 뒤쪽에 총을 쏜 뒤 남부는 복수했다고 외치고 도주했습니다. 총에 맞은 링컨 대통령은 인근 민간인 집으로 급히 옮겨져 밤새 치료를 받았지만 그 이튿날 숨을 거두고 맙니다. 부스는 이후 사건 발생 10여일 뒤 버지니아주의 한 농가에서 발견돼 사살되고 맙니다. 1912년 4월 14일 오늘.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처녀 항해를 하던 중 빙산과 충돌해 침몰하고 맙니다.
The Titanic was aglow with glittering lights. Then three rings on the bell gave the alarm from the crow's nest and a shout down the telephone ice ahead. The time was 11.
무게 4만 6천여 톤에 길이가 269m에 달하는 타이타닉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는 출항할 당시 북대서양 지역에 빙하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연락을 받고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영국에서 뉴욕 간 노선 최단 시간 기록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타이타닉호는 뉴펀들랜드 해상에서 북대서양을 떠다니는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로 타이타닉호는 심하게 파손됐고 결국 충돌한 지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고 맙니다. 더구나 타이타닉호에는 구명보트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 결국 승선자 2,200여 명 가운데 700여 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은 최대 규모와 속력을 자랑하던 타이타닉호의 자만심이 불러일으킨 참사였습니다. 이날 사고는 이후 배의 구명 설비와 무선 설비, 빙하 감시 등과 관련된 새로운 해상 안전 규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